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8일 시진핑 주석이 7일과 8일 중국 랴오닝성 다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와 공통관심사 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첫 정상회담 이래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전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며 중국은 장기적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역사적 만남 뒤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다시 중국에 왔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수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40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오는 22일 미한 정상회담과 이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을 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직접 얘기했고 납치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3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를 8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8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협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를 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을 향해 이 같은 난장판을 만든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존 케리의 불법 가능성 있는 음지 외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항구적인 핵무기 개발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파기를 시사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런 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진전을 이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한 이란 대통령은 8일 TV 연설을 통해 이란의 대외정책은 세계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은 스스로 일어설 것이며 이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중해에 배치된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소속 전투기가 이달 3일 시리아에 있는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루먼의 니콜라스 디엔나 사령관은 이번 공습이 2014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순위파 무장조직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지체 없이 폐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압박이나 위협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unchanged. 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permanent dismantlement.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터뷰 프로그램인 인권 영웅들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인 형제 박상학, 박정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압박이나 위협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지체 없이 폐기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폐기를 지체 없이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objective is unchanged. 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permanent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without delay.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미국의 압박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평화를 위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나약함으로 오판해서 계속 압박이나 위협을 해온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핵화가 미국이 이끈 제재와 압박의 결과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적인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준비 작업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the summit and a comprehensive whole of government effort to prepare for the event is underway.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으며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인천과 평양을 잇는 정기 항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슌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슌베리 위원장은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상을 기대해야겠지만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도 최근 VOA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숀베리 위원장은 또 대화에 나서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북 협상에서 봤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세계 여론을 오도하려고 시도 중이라는 겁니다. 또 제재와 중국의 압박 그리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때문에 북한은 홍보 공세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고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팀 스컷 공화당 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테이블에 나온다는 것 자체에 환호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과 마주앉아 대화를 해보고 비핵화를 향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전에는 어떤 평가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뚜렷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 그리고 미국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날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에게 장난을 쳤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장난을 치려 시도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려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미 전직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핵시설 위치와 용량, 인력 규모는 물론 핵물질 보관 장소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검증을 둘러싼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they have to declare the secret facilities, which up to now they have denied exist.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영변 밖의 모든 비밀시설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시설을 은닉한 채 국제사회에 정확한 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던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What's been missing is any explanation of purchases consistent with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s we expected,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의심스러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던 2008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안에 냉각탑을 폭파시키면서 국제사회의 핵 동결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미신고 핵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사찰단의 방북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의 핵심은 북한 스스로가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단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system where you have people on the ground and where there's a clear understanding as to what the nuclear programs are that they hav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강제 사찰 수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he verification has to be far more extensive. It's got to include
북한의 신고 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의심가는 추가 장소나 시설을 사찰단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1992년 이른바 북핵 위기가 이 같은 특별 사찰 거부로 불거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It says you can't come to military facilities, which of course will be where nuclear weapons are held. Then we can't go there.
따라서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이 같은 사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다면 검증 과정을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베넷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향후 IAEA 복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최상의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They could have monitors and inspectors from those countries like China, certainly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eing with nuclear weapon stat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검증 과정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사찰단까지 허용한다면 검증 과정의 진전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할지 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입장일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100%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t's knowing in advance that we will not be able to 100% verify. We don't know where all these things. We don't know how many and we don't know where they are. But they have hundreds of underground tunnels.
테리 연구원은 7일 CSIS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북한에는 수백 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는 점을 검증이 불가능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모든 지역을 사찰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역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비핵화를 관장할 역량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내놓을지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they do. I mean, you know, there is a very clear set of protocols that they can follow, you know, in the
IAEA는 동결해서 검증 그리고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비핵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이뤄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한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한다면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자는 또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자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 모두 같은 입장일지 역시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question then becomes that may be our view and personally I think that makes a lot of sense. But does everybody else feel the same way about that? And I think it's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같은 입장인 것 같지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꾸려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역시 이날 남북한이 최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The new things they're putting on the table like no first use, no transfer are the kinds of things nuclear weapon states like Britain, US, France do. So it's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핵 보유 국가들이나 할 법한 발언을 해왔다며 진정한 비핵화를 뜻하는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행정부 내에서 리비아 비핵화 문제를 다뤘을 당시 리비아는 모든 것들을 미국에 넘겼고 관련 절차는 3개월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We heard from John Bolton that he's attracted to the Libya model and I was in the administration. That was 3 months.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리비아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실제 핵무기가 아닌 매우 제한적인 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이뤄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관련 결정이 북한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로부터 빠져나올 것으로 내다보며 북한과의 협상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take it one way or the other. I don't think they see it as negative or positive because they think they're different from anybody else anyway. They think they're a very special case. And they...
북한은 자신들을 누구와도 다른 매우 특별한 사례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최근 북한 당국자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ad an interesting conversation with some North Korean officials recently who mentioned that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행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역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는 게 북한 측의 관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무조건 열릴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현재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큰 탄력을 받고 있지만 실제 열릴 가능성은 60에서 70%, 높아야 80%라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a huge amount of momentum politically and from the president himself. But I would personally say the odds are somewhere in the 60 to 70 at most 80% range.
북한과의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등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석자 역시 외교의 많은 부분은 이를 이끄는 동력에 달려 있다며 회담의 장소나 시기 등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회담이 연기되거나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On the question itself, to me, you know, so much of diplomacy is about momentum, right? And so I feel like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2015년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산된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Thought of in the most sort of recent historical example where it didn't happen was 2015 in the Russia summit.
김정은의 체제 공고화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회담 준비가 길어지면 이를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남은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I think it'll be a disaster if it fails because we don't have a whole lot of place to turn to.
이미 관여와 협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남북 간의 관여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서도 군사 충돌 위험이 지난해 11월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석자 역시 정상회담이나 회담 이후 이뤄지는 협상이 실패한다면 외교적 문제 해결 옵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 때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I mean, I do think that Kim Il-sung was powerful enough. Mm-hmm. He had so much, you know, respect. Mm-hmm.
그러면서 김일성은 충분히 강력했고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며 1994년 숨지지 않았다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4년 당시 보수 성향인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이후 이뤄진 일들보다 매우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표는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최근 개선된 점을 언급한 뒤 과거 25년과는 달리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So we have to admit, and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25 years ago and now.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나 2000년대 6자회담 때의 비용으로는 북한을 매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여러 차례 열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납북자 가족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버이날인 8일 BOA와 만난 최성용 한국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어버이날을 잊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최원모 씨가 납북된 1967년, 최 대표의 나이는 15살.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보낸 어버이날만 50번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가셨으면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북한은. 응?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연평도에서 조업 중인 아버지가 북한으로 끌려간 지 얼마 후 다른 선원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최 대표의 아버지는 송환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최 대표는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켈러 부대원이란 사실이 드러나 인민재판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이후 들었고 이 때문에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의 부친처럼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돼 여전히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은 516명. 대부분 북한에 납북된 선박에 탑승했던 어부들이지만 일부는 수학여행을 떠났다 북한에 끌려간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셋이 지금 눈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살아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고. 그게 덕분이에요.
최 대표는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계기로 다른 납북자들의 송환 운동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8명의 납북자와 12명의 국군 포로를 구출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최근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납북자 21명의 명단을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생 납북자인 이명우, 이민교, 최승민, 홍건표 씨 등 4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북한이 유엔을 통해 이들 고등학생 4명을 포함한 21명에 대해 생사 확인 불가라고 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의 사연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내 나이 2살 때 아버지는 하이제킹을 당하였고 장성하여 34세부터 생사 확인과 송환 운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51세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넘어 억류의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제발 그거라도 얘기해 주세요. 저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될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저 포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날 황 씨는 북한 방문을 앞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자신의 아버지의 송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카오는 이번 주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평양 인천 국제항로 신설 방안을 비롯한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 가족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납북자 가족은 BOA에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납치자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납북자들은 단순한 행방불명자로 다뤄지고 있다며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와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발언을 얻어내는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8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본 납치자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직접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들은 문 대통령이 정작 자국민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납북자와 관련된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인도적 문제를 녹여내 추후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납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응? 할머니 준 천륜을 정부가 세금 받아가면서 잘라놓는 거예요, 지금. 이산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리무실 하지 말고 북한의 요구가 뭔지, 우리는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터뷰 프로그램인 인권 영웅들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인 박상학, 박정호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박정호 사단법인 큰샘 회장은 자유를 찾은 뒤 가장 놀랐던 점은 북한 정권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그 외부 세계에서 본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걸 느꼈다.
박 회장은 서울에서 영어 등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를 세워 탈북자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는 페트병에 쌀과 외부 정보를 담은 USB 등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금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 뭐 아들이 하던 걸 뭐 손자 뭐 이렇게 하면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박 회장의 형인 박상학 자유 북한운동 연합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북한의 자유 세계 정보를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또 저처럼 이제 에드볼룬으로 이제 비라를 보내다든지 또 여기 저처럼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쌀도 보내고 USB, DVD 이런 것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박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이 같은 활동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미 국무에서 관심 가져주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도와는 모습으로 막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또 국무성에서 관심 갖고 또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 대표는 다양한 탈북자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모두 한국 내 탈북자들과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영웅들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세계 각국의 인권 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탈북자로는 이혜란, 그레이스유, 지성호, 이현서, 지연아 씨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해빙 분위기를 맞으면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화체제 논의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정당성 여부가 제기되고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논란, 각 계기마다 어떤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안소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동안 금기어로 간주됐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That would be terrible, right? But if they do, they do.
공화당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해 4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많은 돈을 잃을 수 없다면서 남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두 나라의 일이라며 미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카드는 일회성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kay? Many, many of the 28, many, many countries are not paying. Most of them.
트럼프 당시 후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대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고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주한미군 논란은 지난해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른바 미중 빅딜을 제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동결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교적 거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발언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크게 일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즉각 부인하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직접 발언과 맞물려 일회성 논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의 일부이고 북한과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art of the issues that we'll be discussing in the negotiations with our allies first and of course with North Korea. So I think for right now we just have to go along with the process, have the negotiations.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육군지 아미타임스도 우리는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주한미군 축소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미 정부의 조기 진화에도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이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발표 후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Moon Chung-in's Foreign Affairs article on Monday is the, you know, might be the catalyst for this.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지난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외교전문지 기고문이 미군 축소 논란의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당연히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감축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mportance of US troops to contribute to not only the defense of South Korea, you know, to deter North Korean attack.
미군의 중요성은 한국 방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안보 상황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 철수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A leader can change his views when he has more information. I think it'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South Korea pays at least 46%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6%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 미국은 결국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지도자는 이처럼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32만 5천 명이었던 주한미군은 그동안 6차례 감축을 통해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중국에서 떠돌던 글로리아 씨가 자유로의 여정을 제대로 떠났던 건 지난 2005년입니다. 2005년 12월 중국을 떠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해 그곳에서 1년을 넘기고 2007년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온 탈북자가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단체와 지역교회가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들으며 잠자는 시간만 빼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첫 직업으로 비닐봉지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쓰레기 봉지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거기 소개시켜줘가지고요.
네, 거기서 12시간. 그러니까 아침 7시 시작하면은 그래 저녁 7시 12시간씩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이틀 휴식하고 또 이틀 그렇게 일하고 또 하루 휴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40시간 맞추더라고요.
아 일주일에?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패키지 그 쓰레기 봉지 착착착 박스에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면 이렇게 그 이 기계로 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팍 빨리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옮기 그거 따라 못 가면 정말 힘들어요. 기계를 찍어 나오니까 이 담당이 한데 막 이게 너무 너무 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여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비닐을 녹여 가지고 그거를 그 가마에다 쏟으면 그 가마가 막 끓어서 녹아요. 그러면 그 녹으면서
3일 일하고 쉬는 이틀 동안은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얼마나 하셨어요?
2년.
와 오래 하셨네요. 그럼 그 일만 하셨어요 2년 동안?
학교 다니죠 ESL. 그렇게 봅니다. 3일 일하는 시간은 일하고 이제 휴식하는 시간에는 이제 예 영어 배우러 다녔죠. ESL 공짜니까 이제 가서 가면 그냥 졸아요.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계속 절대 놓치던 갔어요. 그때는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차가 없으니까.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서 얻은 첫 직장의 임금은 시급 $8로 한 달 월급이 $1,200. 아파트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300였는데요. 당시 글로리아 씨는 공장에서 일하고 영어 공부도 병행하고 고달팠지만 보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를 1년 동안 한 달에 $300씩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네.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예, 네, 그 아파트에 살면서 돈 많이 받았죠.
1년 정도요?
1년. 그리고 그냥 그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반찬이 많이 남잖아요. 식사할 때. 그냥 그 반찬들 다 따로 담아가지고는 또 나를 챙겨줘. 그러면은 밥은 안 사 먹었어요. 네. 그냥 뭐 먹는 건 얼마 안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 남은 거 다 가져다 반찬 가져다면 그거 먹고 그냥 돈 아끼느라고. 네.
도움을 받아가며 근근히 생활 유지는 됐지만 매일 불규칙적인 한 주의 일과는 글로리아 씨가 영어 공부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했고 때문에 글로리아 씨는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닐 형편은 아니었고 대학교 수업을 들을 만큼 영어 실력은 턱없이 모자랐지만 북한을 떠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것 글로리아 씨가 시카고 지역 단과대학 교내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꿈 많은 미국인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매일 접했던 것도 언젠가는 자신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과대학 교내 식당 일을 그만두고 얻게 된 세 번째 직장은 햄버거 고기 공장. 공장에 다니면서 미국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8시에는 이제 7시 일어나니까 8시에는 칼리지 가요. 수업이 이제 10시 40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수업 이제 듣고 뭐 숙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일찍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책 조금이라도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항상 일과는 오후 3시 시작해요. 일이. 1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잠을 충분히는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생각하는 게 한 4, 5년은 잠을 정말 이렇게 시큼 못 잡았어요.
주말에도요?
토요일에도 일을 했으니까.
햄버거 고기 공장에서도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선 시간당 $9를 받고 일했는데 일의 성과를 인정받아 시급 $12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매우 고단한 일이었지만 글로리아 씨는 손이 빨라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남을 도와줄 만큼 열성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있건 없건 이제 항상 이제 청소를 끝나면 깨끗이 하고 이제 항상 주셔보더라고요. 근데 그 1년 지나고부터는 이제 신뢰가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올 때 굉장히 슈퍼바이저랑 굉장히 막 좀 많이 그랬어요. 아수했어요. 예.
일을 잘하셨어요.
예, 일을 많이 잘했지.
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단순 노동을 하는 곳이었지만 글로리아 씨의 작업 능률과 일에 대한 태도는 어딜 가나 눈에 띄었습니다. 2014년 꽃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했던 난민단체에서도 관리자급까지 승진하며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글로리아 씨가 일했던 난민지원단체는 단체의 수입원 중 하나로 수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글로리아 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글로리아 씨가 꽃사업을 시작할 당시 글로리아 씨의 지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글로리아 씨가 미국에서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녔던 겁니다. 미국에 온 후 사업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일과 경험을 하게 해준 7년이란 시간은 글로리아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탈북 여성을 사업가로 변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글로리아 플라워 건물 안. 사무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그리고 수북이 쌓인 물건에 시선이 갑니다.
네, 이거 뭐 영수증인가요?
메모요? 네, 이거 다 영수증들이에요. 저희 거래처들...
이거 다 그 컴퓨터로 안 하시고 다
컴퓨터로 해야 돼. 컴퓨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체크 번역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 주마다 이제 여기 스토어 한 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내가 이제 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올 몇 개 나가 뭐 꽃바구니 나갈 땐 꽃바구니 얼마 이렇게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콘스토 같은 거는 이제 아빠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니까 내가 쓰지를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좀 작은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얘네는 조금 좀 작거든요. 수량이 얘네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다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홀세일 프라이스예요.
도매가로.
네, 도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주면은 이렇게 주일마다 체크가 들어오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군데. 처음에 할 때는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 북이 영수증 책이 가게 한 개당인 거예요?
한 개당 한 개예요.
와, 꽤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개 쓰면은 1년을 써요. 왜냐면 한 지 한 번씩 나가니까.
아,
이게 50장이거든요.
네, 납품하는 가게와의 거래 내역과 수금액 등을 적고 수금 처리 상황을 적도록 고안한 영수증 책. 이 책 하나도 글로리아 씨가 거저 잃은 것이 아닙니다. 칸칸이 적힌 영수증 책의 목록들은 글로리아 씨가 고심한 흔적들입니다. 이 역시도 사업가가 되기 전 몸소 겪고 배웠던 것들이 없었다면 이만큼의 발전은 없었을 거라고 글로리아 씨는 말합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에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맑겠고 평안북도는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는 21도. 남포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20도. 신의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5도, 낮에는 21도. 강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21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1도. 사리원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12도.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1도, 청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서해 쪽은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8일 시진핑 주석이 7일과 8일 중국 랴오닝성 다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호적이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첫 정상회담 이래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전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장기적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역사적 만남 뒤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진전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다시 중국에 왔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수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오는 22일 미한 정상회담과 이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을 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직접 얘기했고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3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를 8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8일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이란 협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를 통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을 향해 이 같은 난장판을 만든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존 케리의 불법 가능성 있는 음지 외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항구적인 핵무기 개발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파기를 시사해 왔습니다. 미 해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중해에 배치된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소속 전투기가 이달 3일 시리아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루먼호의 니콜라스 디엔나 사령관은 이번 공습이 2014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얼마나 계속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군이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지난달 13일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에는 F-18 전투기를 포함해 90여 대의 항공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7일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